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무를 자이나 기업무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느라. 아침에 그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곧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 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하십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3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위험한 프로포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 동시에 결혼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정된 결혼식도 취소가 되고 있지만 원래 5월은 가정의 달답게 가정의 출발인 결혼식으로 인하여 상당히 분주한 달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올릴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결혼 전에 이 남자들이 꼭 지나야 할 관문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프로포즈입니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남녀 58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에 의하면 결혼 전에 반드시 프로포즈를 받아야 한다라고 대답한 여성의 수가 무려 89%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무려 9명이라 프로포즈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사실 결혼식보다 프로포즈에 대해서 더 많은 부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혹시 기대에 못 미치는 프로포즈를 해서 실망은 시키지는 않을까? 혹시 이 프로포즈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사실상 남자들은 이 결혼식보다 프로포즈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서점에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소개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프로포즈에 관련된 글들을 인터넷에 좀 찾아보았더니 이 성공하는 프로포즈에 관해 한 가지의 핵심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어떠한 프로포즈라도 그것이 뭐 규모가 큰 규모 프로포즈든 아니면 작은 프로포즈든지 간에 상대가 감동을 받으면 그것은 100% 성공한 프로포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 음악에는 전혀 소질이 없는 남자가 이 피아노 연습에 몇 달을 매진하여서 이 연주를 하면서 이 청혼을 하는가 하면 또 카페를 아예 통크게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 안에 풍선과 꽃 그리고 촛불 등으로 직접 장식을 이렇게 다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싸구려 반지 하나로 프로포즈를 한 저로서는 그래서 성공한 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이렇게 프로포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프로포즈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자신과 룻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돕고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꼭 머물러 있어라 라고 신신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도우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니 보아스의 날개 아래 이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 머문다고 해서 룻과 나오미의 미래가 핑크빛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추수 기간이 대략 7주가량인데 이 7주가 끝나면 다시 말해서 이 추수하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두 사람은 다시금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미 늙어버렸지만 룻은 앞길이 창창한 젊은 여인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따라온 룻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불행을 대물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생각한 것이 룻을 결혼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룻을 결혼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상대로 이 보아스를 결혼의 상대자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룻을 통해서 계속 듣는 이 보아스는 인품이 정말로 훌륭한 데다가 이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부를 만큼 룻에게 큰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판단으로 이 룻의 이 배우자로 이 보아스가 상당히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나오미의 판단은 옳고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프로포즈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짠 이 프로포즈의 계획은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잠들기까지를 기다렸다가 잠이 들면 룻이 이렇게 참 조용히 가서 그 발밑에 들어 눕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룻의 결혼이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 나오미가 계획한 프로포즈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위험하기 짝이 없는가 하면 이 프로포즈가 진행되는 장소가 바로 타작 마당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타작 마당은 음행이 빈번히 일어났던 곳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소작농이 이 성상납의 대가로 곡식을 받는 곳이 바로 이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작 마당 하면 곧바로 사람들이 음행을 생각하였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한 음행의 값이 가난한 여인이 곡식으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타작 마당에서는 성을 이용한 각종의 죄악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지금 룻에게 타작 마당에서 잠자고 있는 보아스 곁에 누우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 곁에 눕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사람들의 이 보아스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데 누구의 눈에라도 띄게 된다면 룻뿐만이 아니라 이 보아스까지도 심각한 공경에 처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프로포즈를 룻이 그대로 전부 행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룻에게 나오미는 시어머니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말을 시어머니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을 다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접근했다가 이제 잠이 들자 보아스의 발밑에 조용히 눕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선선한 밤기운 탓인지 보아스가 잠을 깨게 되었고 발밑에 그 누가 누워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누구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룻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말을 할 때 룻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룻이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낭만이라고는 정말로 일도 없이 찾아볼 수 없는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타작한 볏짚들이 사방에 널려져 있고 청혼을 하는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다가 청혼을 받는 상대도 감동은커녕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어리둥절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만약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고 이런 발칙한 것 오냐오냐 해줬더니 내가 그리 만만하게 보였더냐? 어디 감히 모압계집이 나에게 청혼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었단 말이냐? 라고 화를 내게 된다면 룻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프로포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의 첫마디가 내 딸아입니다. 사실 보아스의 첫마디에 모든 게 달려있는데 내 딸아라고 부르는 이 보아스의 음성을 듣고 룻이 얼마나 안도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내 딸이라라고 부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칭찬에 칭찬을 더해갑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귀하다라는 칭찬을 합니다. 즉 모압을 떠나서 나오미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 첫 행동보다도 지금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한 이 나중 행동이 더 귀하다는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도대체 왜 이런 칭찬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할까요? 왜 보아스가 이런 칭찬을 하는가 하면 룻이 자기에게 청혼한 속내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1절에서 룻이 안식할 곳, 즉 가정을 위해서 보아스에게 청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가족을 일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의 남편을 두기 위해서 청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킬 후사를 위해서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비교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라 얘기를 하면서 그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친족이라는 히브리 말이 모타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니 네가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너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시면 구절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할 때 말했던 단어가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 모타트가 아니라 기업무를 자의 뜻인 고엘이라는 단어로 청혼을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2절에서 말한 친족 모타트는 룻의 남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9절에서 룻이 말한 기업무를 자 고엘은 엘리멜렉의 후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목적은 룻의 남편이었던 반면에 룻의 목적은 자기 남편 그리고 자기 가정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킬 후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총혼을 하게 될 때에 당신은 나의 친족 모타트입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당신은 기업무를 자 고엘입니다 라는 말로 청혼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후사를 위해 프로포즈를 하는 이 룻의 속내를 정확하게 알아챘던 것입니다. 룻의 관심은 결혼으로 인하여 자신의 팔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후사를 낳아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에 온 관심이 있는 것을 보아스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칭찬을 한 것입니다. 만일 룻이 남편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젊은 남자에게 청혼을 했을 것이지만 룻의 관심은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후사를 낳아서 그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젊은 청년이 아닌 나이가 지긋한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의 눈에 룻이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오해받기 쉬운 다장마당에서 그것도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정말로 어색하고 어찌 보면 정말로 위험한 일일 것인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행복이 아닌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서 프로포즈를 했으니 보아스가 너무나 뿌듯하고 흐뭇해서 내 딸아 라고 부르면서 칭찬에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룻의 위험한 프로포즈가 성공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룻은 정말로 중요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13절에 보아스가 기업무를 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보다 먼저 앞선 기업무를 자가 있으니 그가 그 권리를 포기하면 자신이 반드시 기업무를 자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예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약속의 증거로 보리 6대를 들려보내줍니다.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그 이유는 보아스의 약속이 결코 빈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3장을 통해서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모두가 서로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룻뿐만이 아니라 나오미와 보아스도 이 자신이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를 위한 사랑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룻뿐만 아니라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 보아스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기업무를 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앞으로 룻과 결혼하여 후사를 낳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과정도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이미 보아스가 밝힌 바대로 베들레헴에는 이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무를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권리를 포기해야 이 보아스에게 기업무를 권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아스는 그를 직접 만나서 기업무를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의향을 물어봐야 되고 혹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서 보아스는 철두철미하게 계획까지 대안까지 세워놔야 합니다. 이 모든 진행의 과정을 보아스가 직접 챙겨야 하니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진행 과정에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무를 자가 되려 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번질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분명히 보아스는 오르게 될 것이고, 분명히 사람들이 보아스를 가십으로 씹어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내가 진행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룻에게 약속의 보증까지 해주는 겁니다. 보아스가 기꺼이 룻을 위해서 자신이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는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라라고 계획한 그 자체가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만일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다가 거절이라도 당하면 나오미까지도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만 합니다. 만일 나오미가 자신의 생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다면 룻이 결혼을 하든 말든 그냥 익딱 다물고 룻이 가져오는 이삭에만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에게 가정을 일궈주기 위해 자기의 생계가 위협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계획을 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까지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닥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단서를 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이 받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다가 상대에게 받을 상처의 위험, 자신을 희생할 위험, 자신을 나누고 나누어줄, 내어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감수해야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 본문이 프로포즈에 대한 내용이니까 결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혼하여서 부부로 가정을 일구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결혼을 하면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잃게 됩니다. 혼자 살 때에 자기가 다 가졌던 자유와 수입, 그리고 자기만 위해서 썼던 시간을 잃게 됩니다. 혼자 하던 것을 두 사람이 함께 하여야 하니 시간이든 수입이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이 다 두동강이 나고 맙니다. 거기에 애까지 낳으면 두동강이 뭡니까? 세동강, 네동강이 나는 것입니다. 화려했던, 정말로 멋있었던 젊은 날들은 점점 사라지고 자유로웠던 생활은 가정이라고 하는 굴레로 덮어씌워져서 결국 늙은 부부에게 흑백 무성 영화와 같은 침묵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고 큰맘 먹고 이들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출산율이 앞으로 두 세대 동안 지속이 된다면 아이들이 형제자매, 삼촌, 외삼촌, 그리고 고모와 이모라는 말을 모르고 살 것이라는 인구통계학자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삼촌 그리고 사촌이라고 하는 촌수가 아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자신이 나눠야 하고 잃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터인데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니 당연히 이러한 위험 속에, 더 큰 위험 속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이 내어주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희생의 위험,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나눔의 위험에 반드시 직면해야만 합니다.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랑의 위험에 대한 아주 탁월한 통찰을 하였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상처함으로, 사랑함으로 상처받을 비극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영혼이 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천국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사랑의 모든 위험과 동요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옥뿐입니다. C.S. 루이스의 마지막 문장, 사랑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옥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받을 상처가 무서워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삶이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처를 받아도 사랑하며 살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비록 사랑하다 상처를 받게 돼도 지옥의 삶은 모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다 상처를 받게 돼도 그 사랑을 덮을 만큼 엄청난 사랑의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황제를 만난 한 제사장이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놀라서 무엇을 훔쳐갔는가? 라고 큰 소리로 묻자 여러 벌의 음수저를 이 도둑들이 훔쳐갔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황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딱하게도 값진 것을 잃었구만 이라고 황제가 위로를 하는데 아니 글쎄 제사장의 얼굴에 희색이 만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귀한 것을 잃었는데 왜 자네 얼굴이 바뀌지가 않지? 그러자 이 제사장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폐하, 그 도둑이 딴 집에서 훔친 황금잔을 흘리고 떨어뜨리고 갔지 뭡니까? 그러자 황제가 껄껄껄 웃으며 저런,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얻은 게로군 하면서 기뻐하자 제사장이 황제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폐하, 결혼이 원래 이런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자신이 갖고 누리던 것을 잃게 됩니다. 혼자 살던 때의 자유와 수입 그리고 모든 것들, 이런 시간들을 잃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두동강이가 나고 맙니다. 그 대신 전에 없었던 황금잔 하나가 굴러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 반려자 말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이여령 선생님께서 장동건과 고소영 씨를 주례하면서 했던 주례의 한 단락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와 정말로 멋진 비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수저를 잃는 대신 더 귀한 황금잔을 얻게 되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분명히 자유는 없어지고 수입은 반토막이 날 것이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기쁨들이 황금잔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의 선물이 바로 황금잔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은 구원에 적용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모든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실 위험을 감수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 위험을 감수하시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할 위험을 감수하시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외면당한 위험까지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오는 위험을 감수해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상처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까지 버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함으로 죽음까지 감수하셨던 예수님께 하늘의 보좌가 주어졌음은 물론 주님을 못 박은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위험한 프로포즈라고 생각합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위험한 프로포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신부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위험한 프로포즈를 하셨고 우리는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위험한 프로포즈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위험한 프로포즈가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었으며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받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을 하겠다 다짐하는 사랑꾼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아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위험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사랑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수한 것은 그가 명예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의 감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는 그 위험을 감수해내셨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를 위해 사랑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함으로 받을 상처보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황금잔, 황금 면류관을 더욱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지 그 민낯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만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여전히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가족끼리, 부부끼리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이혼, 코로나 피난처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겠습니까? 살과 피를 나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마음껏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민낯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상처를 감내하며 사랑하겠다라고 감히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십자가로 위험한 프로포즈를 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위험한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받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며 오히려 이 사랑으로 받은 상처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영광의 흔적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험한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들로서 기꺼이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